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뭘 달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는 걸 돕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넥타이도 반짝거리는 거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여기다 뭐 볼펜을 꽂고 올라가면 설교 내내 그게 모나미 볼펜일지 바일로트 볼펜인지 궁금하실 분이 계셔서 설교에 지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름이 아니고 다음 주일 썸데이를 기다리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달았고요. 네,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삶 속에 광풍이 몰아치고 저희들의 살 소망이 흔들리는 때라도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는 줄을 믿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귀한 시간으로 알고 예배하러 나왔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시간도 평안과 안식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물질을 드리는 귀한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삶의 소망 없고 연약해진 이들에게 새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야 하오니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주의 은혜를 마음껏 깊이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전할 메시지는 침몰의 위기에 빠져있는 그 작은 배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를 마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 속에 몰아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그 속에서 겪는 불안, 공포를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은 풍랑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41절에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지는 큰 일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38절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잔잔한 그 시점에 41절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사실 그 어이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던지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이어진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관한 이 마가의 증언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마가는 무슨 답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지 않을까. 정말 광풍이 몰아치고 이제 침몰하게 된 그 배에서 무서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갑갑한 곳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빨리 뛰는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물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시퍼런 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바람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특별히 그 속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다며 큰 호수들은 일기에 큰 영향을 미쳐서 변화무쌍하고 예측도 불허합니다. 저도 아주 큰 호수들이 있는 동네에 한동안 살아봤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 사실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직경이 한 10km 되고 그리고 제일 긴 아래 위쪽으로는 20km 정도니까 아주 큰 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공포도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동네의 그 호수는 아마 갈릴리 호수보다 많게는 한 수백 배 큰 호수들이 다섯 개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얼마나 일기가 자주 변하냐면 일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10분이 지나면 되게 쨍쨍하던 날씨가 바람이 불고 비도 올 수 있고 4월에도 눈 올 수 있고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물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배를 타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배를 타면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번 그 비슷한 것을 해봤는데요. 큰 배였습니다. 타이타닉만큼은 안 돼도 꽤 큰 배였는데 뒤가 고물이고 앞에가 이물이죠. 이물 앞에 있다가 파도에 한번 배가 이렇게 들렸다가 내려가는 걸 경험했는데요. 한 4m 내려가면 속이 다 뒤집힙니다. 한 두세 번 하면 아마 네 발로 기어 내릴 것 같아요. 이게 큰 배가 아닐 것이는 분명합니다. 이 크지 않은 배, 그것도 한밤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이한 호수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호수 중에 가장 낮은 호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 있고요. 그것도 절벽이 많은 높은 산들로 그중에 한 면이 골란고원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또 산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그래서 산 속에 있는 큰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저녁에 산 위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호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물이 배전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넘어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은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는 이제는 꼼짝없이 물에 빠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신비롭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난리통에 그 크지도 않은 배 속에서 뒷전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비명을 들어가시면서 만사태평 태연자여 무관심, 제자들이 화가 날 법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이날도 그리고 앞뒤로 굉장히 힘드신 일상이셨어요. 우리 이 송태영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다섯 번 설교하시고 또 저녁에 또 설교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아마 집에 가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피곤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날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게다가 못 알아들으는 멍청한 제자들 데리고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배를 띄워놓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시고 그리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도 화가 나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실컷 그렇게 동역을 하도록 하셨으면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면 좋겠는데 굳이 건너가시자 하시고 건너가시는데 또 광풍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곤히 피곤해서 주무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어쩌나 보려고 짐짓 주무시고 계신 척 하신 것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면 우리들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중에도 첫째,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도 살면서는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자고 하신 길에 나섰는데 주님께서 시킨 일을 열심히 삶 속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른 척 하시는 듯 주무시고 계시는 듯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은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중에는 듣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만화를 그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정말 견디지 못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 알아요. 그냥 옮기면 Why me?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Why not?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재미없으시죠? 네. 재미없어요. 네? 난 죽겠어서 Why me? 이러는데 Why not? 그러면 정말 숨 막히죠. 욥과 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 정도 되면 정말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이제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주변에서는 네 죄를 고백하라는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끝에 가면 Why me?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죄부터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상당히 겸손하게 엎드렸다가 한 두 달, 석 달쯤 되면 이제 슬슬 왜 이러시는데요. 뭐 그렇게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 순간에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또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주님 과연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에는 그런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기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께서 심지어는 시키신 일을 하다가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살피시는 일이 더디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이야기 내용처럼 주님은 우리를 깊은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자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고요. 결국엔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 오늘 예배 속에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서 결국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과연 계시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왜 우리들을 위해서 금방 일어나시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정 안 되면 깨워야죠. 아우성 치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우성을 쳐야죠. 이제 아우성 칠 때가 옵니다. 그게 특별 새벽 기도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면 주님을 향해서 뭐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크게 탓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 그나마 안 한다면 더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그 여파로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으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서움입니다. 이 마가는 그것을 쓰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단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란말로 무서움은 델로스라는 말입니다. 데일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붙잡고 예수님께 불만도 터뜨리고 왜 죽게 됐는데 주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깨워서 그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풍랑을 말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조용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 대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분 새삼스럽게 다시 인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것을 포보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그냥 무섭고 공포와 전율과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에 가까운 것입니다. 놀라움 속에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그런 경외와 두려움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주님을 깨우면서 그와 씨름하다 보면 질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고요하라 명하실 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풍랑만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풍랑, 불안, 공포를 잠재우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길래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앞에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질문의 초점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매여서 이제는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 침몰하는 것 같은 불안한 그리고 무서운 속에 어쩔 수 없어 갈팡질팡하는 내 인생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가 누구이신가를 보게 된다. 그것을 마가가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비춰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인생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위기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실상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서움과 믿음 없음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도 꾸짖으시지만 사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자 부른 그 제자들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풍랑을 잠재우는 것은 그들의 첫째 무서움, 꾸짖으시고 그리고 사실 더 근원적인 문제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은 증상이고요. 진짜 무서움의 뿌리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뭐 하나님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뭐 아마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도 뜸해지고 뭐 기도도 소홀해지고 말씀 읽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래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면 사삼스럽게 주님, 주를 향하는 눈길을 주게 마련인데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쓴 마음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평소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과연 정말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숨김없이 우리 자신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고통잔 신음 가까운 기도라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실 때 회복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전체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답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쓴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절망하게 나아가는 거기에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데, 믿음 없음을 치료하는 방법 딱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자 믿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강한 것이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한, 그리고 믿음 없기에 우리들의 삶에 갈팡질팡하는 무서움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이 그가 누구이시기에 심지어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고 바로 5장부터 그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장도 이미 자연을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분, 자연이 아무리 심한 천재지변의 격변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하면 주무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의 본질은 천재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거주하시는 작은 예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임재를 체험하는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도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가 고프면 먹으시고 목마르면 물 마실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계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 내내 역사하시고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 아침,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삶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이 누구이시길래 묻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곧 이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5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 무덤가에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던 그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 그냥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려 미친 것인데, 그래서 괴력을 발휘해서 그 어떤 수단으로도 붙잡아매놓을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정체가 밝혀지죠. 귀신이 하나 둘이 들은 게 아닙니다. 연대급으로 들렸어요. 당시 로마의 직제는, 군대 제재는 연대면 5천입니다. 5천 귀신이 들은 거죠. 대한민국에도 귀신이 꽤 많아요. 몽다리 귀신, 다리갈 귀신, 요즘 다 없어졌죠? 잊어버리셨어요? 빗자루 귀신, 뭐 온갖 또 귀신이 붙어있는데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이 귀신 다 없어졌잖아요. 하여튼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레기온이라고, 연대라 그랬는데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이게 5천 명 정도가 그 군대지만, 사실 군대라는 말이 옳은 것은 로마 군사 전체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장차 결국엔 로마 군대 전체를,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예고편을 보여주신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길 가시다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수시로 쏟아져서 불결해져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떠한 질병도 고치지 못할 능력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죽은 야에로의 딸을 다시 생명을 주시는 사건으로 5장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영적 세계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그리고 죽음조차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입니다. 그 답을 마가는 5장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전체에 이 주제를, 정확하게 가운데인 8장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말 한마디로 굴복시킬 수 있으시고 죽음까지 극복하시고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은 일상적인 무서움에서 시야가 변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풍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그 풍랑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묻고 답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씨름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수밖에 없을는지 몰라요. 주님, 왜 이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망하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름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정말 힘드시면 주무실 수밖에 없지만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 못할 일이 없는 능하신 분인지를 새삼스럽게 새로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썰렁한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Why me, why not? 네? C.S. 루이스라고요. 나니의 연대기라는 어린아이 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책까지 쓴 C.S. 루이스는 읽으라고 권하고 되게 욕도 먹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책에 이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아주 의롭고 욥처럼 선한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Why not? 그러시더래요. 실망하셨죠? C.S. 루이스 같으면 다른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왜 아니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They are the only one who can take it. 이렇게 써요. 그들만이, 너만이 이 풍랑을,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 자리에 여러분 왜 계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문제 해결을 주세요. 나는 문제 해답을 듣고 싶고 안위를 얻고 평안을 구하러 왔는데 주님,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까? 왜 우리들의 삶 속에 풍랑이 잦아드는 조짐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만이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에 They are the only ones who can take it. 우리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이지만 피곤하면 쓰러져 주무시고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을 그분도 만나지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막아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저희 3.1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그가 누구시기에 하는 질문을 열심히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앞서간 성도님들 정말 일제시대의 박해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공산당의 여러 가지 박해 속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라도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가 누구이신지를 새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결국 예자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3.1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 질문을 묻고 얻은 답을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온전케 대리, 예, 폭풍 속에서도 주붙들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날을 꿈꾸는 소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3일에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끝없이 몰아붙이는 폭풍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까? 이 시간 저희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잠들어 계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깨워 주시옵소서. 속히 나에게 두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무서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공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 공황장애, 나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이 질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노력해도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이 벽을, 이 폭풍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폭풍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육신의 질병도 극복하시고 장차 죽음도 극복해 하시는 주님, 내 삶의 이 작은 문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믿음 주시옵소서. 무서움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경이로운 두려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